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27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북한에 어떤 종류의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 부장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하고 단합된 유엔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핵교획에 반대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가능한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심각한 인권유린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27일 발표한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6일 쿠바 정부기관들의 미국 상품 수출이 처음으로 허용된다며 이로써 쿠바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 규제 분야인 농산품과 역사유물, 교육상품, 가공식품, 공공보건상품, 사회간접시설 등을 쿠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 마케팅 활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권력 서위 1위인 응웬 푸종 공산당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27일 당대회를 통해 서기장을 선출하고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올해 71살인 쫑 서기장은 65살인 재선 제한 연령 규정에 걸리지만 특별 후보자 형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쫑 서기장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일원가며 2011년 1월에 국회의장에서 서기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응웬 떤중 총리가 물러나고 응웬 수원폭 부총리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란 해군이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다가 인근에 있던 미 군함에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비볼라 사야리 이란 해군 소장은 현지 언론에 미 군함이 오만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경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야리 소장은 이란은 군사훈련 전에 모든 군함과 상선에게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통보해야 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2008년부터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半岛和平稳定是目标，为此必须推进。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자 회담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의견을 조율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할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전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엔 합의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재 수위에 견해차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Let me emphasize tha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termined to cooperate where we can.
케리 장관은 유엔 대북 제재 영역에 북중 교역도 포함된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특별한 능력을 믿는다며 중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와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 강도 높은 금융 제재안 등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그런 위험에 대처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경제와 에너지, 식량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3원칙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빠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겨냥해 제재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은 비핵화를 다시 대화 궤도로 돌려놓는 데 있다며 미국의 초강력 제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중 고위급 회담은 당초 오전 중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북 제재의 수위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오후까지 연장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오자 회담을 개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제외한 오자 회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602-1 형식의 회담을 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는 누군가를 고립시키자는 것으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국제사회가 이란을 고립시키려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란은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며 북한에 대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육자회담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난 3년 동안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서방 측 참가자들은 모든 종류의 유연한 접근법을 거부하고 북한이 먼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해왔다며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가장 쉬운 해결책이었겠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의미의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은 남북한이 비핵화하고 미국도 남한의 핵 전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직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는 확신이 없다며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견해를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실제로 수소폭탄 실험이었다면 북한으로의 모든 핵 프로그램 관련 물자 도입을 강력히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수소폭탄 제작에 필요한 추가적 재료나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추가적이고 진전된 핵 군사 프로그램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라며 중국 등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국인 억류 역시 북한 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틀 뒤인 지난 8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고 자국민에게 어떤 일로도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매우 억압적인 정권에 의해 야기된 불확실한 안보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영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2012년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시도를 두 차례 했을 뿐 아니라 핵실험 역시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달 6일 또다시 핵실험을 했다면서 복수의 추가 실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북한의 공관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자국민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현지에서 캐나다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지만 억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사 접근 등 신속한 도움을 주기 매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지난 12일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하면서 자국민에게 남북한 간 긴장이 주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할 경우 사전 혹은 여행 중 한반도 상황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핵실험 당일인 6일 외교부 웹사이트 북한 여행 정보 페이지에 핵실험 사실을 즉각 추가하고 여행자들에게 북한의 정치적 안보 상황을 긴밀히 주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최근 또다시 발생한 미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해 자국민의 북한 여행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우려와 주의를 당부하는 정부의 지침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2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혐의로 미국 버지니아 종합대 학생 완비어 오토 프레데리크를 적발해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는 지난해 말 갱신한 북한 여행 주의보를 상기시키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매서운 수사를 구사하고 한반도를 핵전쟁 전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복수의 외국인이 적대 혐의로 체포됐었다며 독일인이 억류된 적은 아직 없지만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심의합니다. 하원 전체 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된 지 2주 만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외교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이날 심의할 안건으로 하원을 통과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주 하원안이 아닌 상원 자체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심의할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위원회가 어떤 안을 심의할 것인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세부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심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 제재법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 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 국제사회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의 움직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마크 커크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제재법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마이클 베넷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을 줬고 가드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강제 제재 규정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인류의 파멸을 경고하는 종말 시계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주요 위협 사안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미국 핵과학자 회보는 26일 지구의 종말 시계를 밤 11시 57분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말 시계는 자정을 인류 멸망의 때로 가정해 이에 대한 근접 여부로 지구가 얼마나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측정합니다. 핵과학자 회보의 레이첼 브론슨 발행인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자들이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을 자정 3분 전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lock remains at 3 minutes to midnight. It is the remains the closest it has been.
브론슨 발행인은 종말을 뜻하는 자정에 불과 3분이 남은 건 지난 20년 사이 인류의 안전이 가장 큰 위험 상황에 계속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렌스 클라우스 핵과학자 회보 공동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는 인류의 안전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혼재된 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n spite of some positive news, in particular the Iran nuclear agreement and the Paris climate accord, nuclear tensions between the U.S. and Russia have grown.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more acute.
이란 핵합의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타결 등 일부 긍정적 소식들이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핵 상황은 더 악화됐으며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도 여전히 높은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스 이사장은 이런 위험들을 낮추기 위한 6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제시했습니다.
3. Engage North Korea to reduce nuclear risks.
이날 회견에선 북한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핵무기 확산 위협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현대화에 투입하는 지출을 크게 줄이고 핵 군축 노력을 다시 북돋아야 하며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종말 시간이 자정 3분 전으로 유지됐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엔 핵과학자들 뿐 아니라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핵 위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말식에는 미국의 핵 개발에 처음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설립한 핵과학자 회보가 1947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간 결정의 핵심은 핵무기와 기후변화, 사이버 등 여러 신기술로 인한 위협입니다. 핵과학자 회보는 올해 시간을 결정하는데 이사진과 노벨상 수상자 16명 등 자문단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말식의 시침은 지난 70여 년 사이 21차례 조정됐습니다. 종말에 가장 근접한 때는 지난 1953년으로 미국과 옛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며 긴장이 높아져 자정 2분 전까지 다가갔었습니다. 반면 냉전이 끝났던 1991년은 밤 11시 43분으로 후퇴해 지구가 가장 안전했던 때로 기록됐습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오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이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콜린스 의원은 26일 VOA에 종류가 어떤 것이든 북한에 핵무기가 있고 계속해서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presence of any nuclear weapons and the continuing testing of them in North Korea is a major.
콜린스 의원은 중국이 행동에 나서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또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자유도가 세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인 탄압과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국외 탈출을 막고 국내 이동의 자유 또한 더욱 혹독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또 모든 형태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 반대 조직과 독립적인 매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체제 인사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몇십만 명을 열악한 환경과 감시원들에 의한 학대와 강제노동이 기다리는 강제수용소와 기타 교도시설로 보내 사실상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보고국장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called out b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혔고 UN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you know, there's a whole host of pressure that's coming down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북한 정부에 대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종류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현실 부정을 그만두고 유엔이 현 시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정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12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소말리아,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 등을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 195개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6개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했고 59개 나라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50개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었지만 올해는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 사회 전반에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7일 세계 168개 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올해 8점에 그쳐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오른 이후 계속 8점을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청렴도는 재앙적 수준이며 개선된 게 없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부패는 권력기관 등 고위관리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과 특권을 누려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 정도, 정부가 돈을 어떻게 거두고 쓰는지 국민이 정부의 예산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고위관리들의 청렴도,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 없는 재판 등을 부패 척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부패가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관리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런 추세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탈북해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진성 씨는 과거 비웨이에 북한에 만연된 부패는 권력층의 부패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권력 부패죠. 기본이. 거기에서 모든 부패가 다 시작되는 건데 정권 자체가 부패했고 그 관료들 자체가 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져서 말단까지 그 내려오는 거죠.
대북 소식통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생존을 의지하면서 뇌물을 관리들에게 바치는 게 일반화됐다고 말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주제 우가즈 의장은 27일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국민들이 권력과 뇌물의 남용을 근절하고 뒷거래를 세상에 고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싸울 때 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언론 보도문에서 남미의 과테말라,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정부의 부패에 대한 시위와 저항이 강력했다며 이런 성과로 여러 나라에서 부패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과 리비아, 터키 등은 지난 4년간의 부패 상황이 더 악화된 사례로 지목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91점을 받은 북유럽의 덴마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역시 북유럽 나라인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76점으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75점으로 공동 18위, 한국은 56점으로 공동 37위, 중국은 37점으로 공동 83위에 그쳤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태국 정부 당국자가 태국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이민국의 나타톤 프루스톤 국장이 태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고 태국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방콕 포스트 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탈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태국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태국으로서는 탈북자들을 3국으로 추방하기에 앞서 이들을 돌보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태국에 매년 평균 약 2천 명의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 들어오는 불법 입국 경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태국 땅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곧바로 경찰을 찾아가 체포되고 체포된 뒤에는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나타톤 국장은 지금도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적어도 90명의 탈북자들이 수감되어 있다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라오스를 통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타톤 국장은 탈북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 라오스와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톤 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민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수 없다며 탈북자 북송이 망명자를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난민조약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콕포스트신문은 유엔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04년에는 46명의 탈북자가 태국에 왔지만 2010년에는 그 수가 약 2,50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국으로 가고 극히 일부가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태국 내 탈북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과거 2, 3개월에서 지금은 2주일 정도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는 데는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엄격해 1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1,80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6일 공개한 2016 대북지원사업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줄고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 상태도 나빠졌다며 이런 상황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특히 가뭄 피해 지역 어린이들 가운데 설사병을 앓는 어린이가 72%나 증가했고 2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어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85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가임 여성과 임산부, 수유모,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490만여 명에게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2만 5천여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비축해놓고 북한 내 149개 지역에서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지원 다음으로 많은 500만 달러가 식수와 위생사업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주민 25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100만여 명에게 식수와 물통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 사업에 450만 달러를 투입해 한 살 미만 영유아 37만여 명과 임산부 37만 2천여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2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6개월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과 함께 1년에 2번 어린이 복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구충제와 비타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책정했던 2,200만 달러 예산 가운데 10월 말 기준으로 850만 달러만이 모금돼 사업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149개 군에서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 치료 활동을 벌여 중증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2만여 명을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지원 대상의 47%인 임산부와 수유모 33만여 명에게 복합 영양제를 지원하고 99% 수준인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했습니다. 이 밖에 주민 86만여 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10만여 명에게 수질 정화제 등을 제공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비오웨이는 2016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올 한해 활동 계획 등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입니다. 서울지구 김한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먼저 칼기 납치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 나이 2살 때였습니다. 지난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김포행 국내소 YS-11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정오 12시 25분에 북한의 고정관처 조창회역 강제로 납치된 사건입니다. 북한은 그 1970년도 2월 4일날 전원 송환을 약속을 주었는데 돌연 약속을 어기고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을 하고 아직까지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11분이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동안 그 황 대표께서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 6월 달에 그 북한이 저희 아버지에 관해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었고 저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그 11인과 그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한 편지를 이제 보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거절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대한적십자 총재명을 해가지고 북한 적십자사에 전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남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자유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며 이들의 생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010년도 유엔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 실종실무반에 국내 납북자 중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접수를 하면서 2012년도에 북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제 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WGEI대의 스타를 인도주의적 상황이 아니다. 북한의 적대 세력에 의한 대결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그래서 이제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가지고 전국 투어를 하면서 그 11인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 MBC PD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요. 비행기를 탑승하게 된 이유도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신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네, 출장 중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에 납치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군요.
예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버님을 포함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1명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당시 1970년도 2월 14일 날 승객 39명만 부분 송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그 북한이 영유하고 있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에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의거 입국한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당시에 그렇다면 그 제3국과 제3자를 통해서 자유의사만 확인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요. 북한은 이조차도 거절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6월 달에 생사 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로 북한은 계속적으로 생사조차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저희 가족회가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요. 과거의 사건이다. 1969년도에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냉정한 반문에 굉장히 큰 장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현재 비행 중이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놓지도 못하고 진행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계선상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을 북한이 이제 비준을 하게 되면서 그 협약 내용에 따라서 과거에 69년대에 발생된 칼기 사건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존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정부 측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의 아버지와 나머지 분들에 관해서 신병 인도를 북한 측에 제안을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엔도 이 문제에 지금 관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유엔 측에서는 지금 그 유엔 인권 이사회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서는 2012년도 그 5월 9일자로 북한의 이제 그 거짓 답변을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측에다가 다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똑같은 답변이 온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또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가 비행기 납치 사건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전 세계 단 한 건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망각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비록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 자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저희 가족들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그 특히 악랄한 인권 유린 행위로 용서받지 못할 더 큰 범죄 행위로 좀 바라보면서 지금 뭔가 좀 그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을 맞았습니다. 황 대표께서 이 문제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소망 무엇입니까?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2001년도 제3차 이산가족 상봉에서 스튜어디스 성경희 씨가 어머니 이우덕 씨와 상봉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사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평양 근교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히지 못했는데 제3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유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 시점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황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969년 일어난 대한항공 납치 사건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로부터 올해 소망 등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였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아리랑에 담긴 정신을 신화적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리랑의 한결을 지키라는
빛의 소리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 일제 식민 통치, 분단에 이르는 한민족의 순환사를 아리랑과 구스로 풀어낸 새로운 연극 얼빛 아리랑이 서울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얼빛 아리랑은 혼불할미, 그러니까 삼신할미가 탄생시킨 아리랑 얼수 다섯 명의 아이들이 외세와 지배층의 침탈 등 민족 순환사 속에서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작과 출연을 동시에 맡은 혼불할미 역의 김혜련 씨는 한민족의 근성을 뽑아내는 민족적 연극, 또 젊은이들이 꼭 봐야 할 연극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작품의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매일 소위 인텔리겐자 석사 박사한 연극하시는 모든 연출과 비평가와 그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내가 봤는데 우리 거가 아니라 공감을 못 얻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분단 국가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이런 좋은 소재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세계화시킬 게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 어리 알이다. 알이 빛이 들어가면 어리 돼요. 알이 빛이 안 들어가면 알이 썩죠. 근데 그 얼에 빛이 들어가면 그 얼은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 그 알이 생명을 품어요.
수천 년을 알이랑 얼빛으로 지켜온 나라가 나는 어쩌다가 쓰리랑 세상이 되었는가.
한국 군예술의 선구자인 무세중이 직접 쓰고 연출한 얼빛 알이랑은 연극 형식을 기초로 음악과 춤, 미술이 어우러지는 서사 가무극인데요. 대사 역시 시적으로 전개합니다. 중국인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은 배우 기정수 씨는 이 작품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보이는 데다 이해가 쉽지 않아 계속 고사하다가 배우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품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그 4대 강국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뭐 꼭 중국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인물은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로구나 그렇게 알 거예요. 되게 리얼리즘 연극을 위주로 했었던 사람이라서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서는 몇 번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워낙 그러니까 무세중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철학 같은 게 너무 현대와 과거와 또 당신의 사상과 아리랑의 어떤 그 느낌이 번복이 돼가지고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제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는 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뜻이었나 보다라고. 이 젊은 친구들이 뭐 산 같은 데서 두 달 동안 연습을 하셨다는데 그분들의 눈동자와 그분들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근본을 버리지 말라며 절대로 근본을 잃지 말라며 바로 등을 두드리며 혀를 깨물었구나.
이 작품을 쓰고 연출한 전위 예술가 무세중 씨는 지난 1958년부터 지금까지 통일, 환경, 민주를 주제로 펼친 행위 예술가인데요. 그는 이번 작품에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 일제 식민 통치, 분단에 이르는 민족 순환사 속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며 민족혼을 지켜낸 백성들의 삶과 천지인 사상을 배경으로 한 포용, 극복, 도약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보다는 한국 고유의 문화예술인 구슬, 연극에 차용한 상황극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늘을 나르구나!
이 작품에서 일본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 엄경환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끊임없이 외세 침략을 이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큰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다라는 거를 느끼고 나선 더 괴롭더라고. 최근에 그 뭐 일본의 그 이 정신대 그 할머님들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굴욕적인 그 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도.
분단사 부분에서는 미국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미국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 김춘기 씨입니다.
저는 아리랑이란 작품을 저기 미추에서 1990년에 36개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1991년에 소련하고 다시 이제 문화 저기 그게 성립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문화사절단 같이 갔다 왔죠. 그런 이제 강제 뭐 중부지방으로 뭐 러시아고 뭐 저기로 우리 인민들을 강제 스탈린 강제 이주시킨 그 작품의 아리랑과 이 아리랑은 이제 글쎄요, 다르긴 다른데 아리랑도 여러 가지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다. 내가 이데올로기 줄게.
민족보다 더 좋은 거야. 자, 싸워! 싸워서!
얼빛 아리랑은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는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7도, 원산은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고, 먼 바다에서는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에서 4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북한에 어떤 제재를 포고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 정부가 매우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하고 단합된 유엔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미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의 계획에 반대하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다며 가능한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 부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새로운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12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한편 국제투명성기구는 27일 발표한 연례 부패인식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청렴도 순위가 가장 낮은 부패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무역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6일 쿠바 정부기관들에게 미국 상품 수출이 처음으로 허용된다며 이로써 쿠바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정부 규제 분야인 농산품과 역사유물, 교육상품, 가공식품, 공공보건상품, 사회간접시설 등을 쿠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농업 품목의 경우 신용판매도 가능해집니다. 또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영화와 TV 프로그램 촬영과 마케팅 활동 등도 포함됐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1위인 응웬 푸총 공산당 서기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27일 당대회를 통해 서기장을 선출하고 국가주석과 총리, 국회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올해 71살인 총 서기장은 65살인 재선 제한 연령 규정에 걸리지만 특별 후보자 형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응웬 던중 총리가 물러나고 응웬 수원 북 부총리가 그 뒤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란 해군이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잠수함과 구축함 등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다가 인근에 있던 미 군함에 즉시 떠나라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비볼라 사야리 이란 해군 소장은 현지 언론에 미 군함이 오만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며 경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야리 소장은 이란은 군사훈련 전에 모든 군함과 상선에게 현장에 접근하지 말라고 통보해야 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그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 일대 해역에서 벨라야트 94라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한편 미 해군은 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26일부터 이틀간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에서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세계 경제와 금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에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